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찬양이 너무 좋지요. 꼭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누가복음 10장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25절. 하셨으면 로마서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용서를 드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모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버리고 예수께 여쭤도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그만 주운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일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인도 곳에 이를 걸어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걸어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듬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고 성경도 읽어야 하고 십일조도 내야 하고 회개도 해야 하고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어서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천정을 뜯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결혼했어요. 저한테 제수씨죠. 동생 아내 이름이 김소자예요. 전 처음에 야 이름 좋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동생 아내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다고 저는 그래서 성경에 옥수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를 찾으려고 성경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하늘나라 떠난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성이 이제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가운데 하나가 옥수요 하고 나. 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나는 하늘나라 잡아놨다. 막 그랬거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 사고, 우리 개념,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건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는 정말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도대체 예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영어 시험 보는 건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표가 나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이 성경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냥 딴소리 다 두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중부 명절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 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분명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누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왔다는 이야기 듣고 막 반가워서 침대에 막 채 들고 이제 간 거예요. 이 사람 그 얻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주 중풍병자니까요. 그 딱 돌아오니 예수님 방에 계신 집에 꽉 차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용신한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데 침대를 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각했다 못해 천장을 뜯어 지붕을 뜯었어요. 집 주인이 밖에 뜯어서 와보니까 나무 지붕을 뜯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냐고만 내려오라고 막 그랬겠지요. 아냥보다 막 지붕 기와를 뜯어 던지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고 나무 집을 걱정하지 마.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은 나무 되니까 입 다물라고. 아, 안 된다고. 그럼 보상 안 해줘도 돼요? 해줘야지. 그 좀 있었으라고. 그래서 가서 사람 친당체 데려 내렸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하지도 안 했고 헌금하지도 안 했고 뭐 율법을 지키도 안 했는데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한 것도 아니고 아, 저 뭐야 엘리야가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것도 예수님이 직접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의 문제 제일 애매해요. 죄가 제일 애매해요. 사람들은 죄를 가리고 살아요. 한번 저희들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죄 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 이튿날 가시더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영감님은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 젊은 전도사님이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어르신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 나 죄가 없다고. 이제 전도사님은 어떻게 죄를 사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죄가 없는 사람 죄를 못 사합니다. 그렇죠? 죄가 있어야 죄 사하지.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참 앉아 있다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바른 말도 다 못하는 세상에 거짓말을 왜 그러면 쓰나?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좀 있다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남을 미워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집안 먹고 사는 내 왜 미워해? 그러면 사람이라. 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제 뭘 배웠냐면 성에 죄 사함 없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죄인이라고 말만 하면 바로 어떻게 죄 사는 그걸 설명해 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지요. 그 전도사님 마음에 제3이 꽉 찼어요. 그 꼭지만 털만 탁 제3이 솔솔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옆에 가만히 앉아 할머니 화가 났어요. 영감이 왜 죄가 없느냐고 포함을 꽥 찔렀어요. 영감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설마 할아버지의 죄를 알고 있지만 할매가 알지만 그 이야기 할 줄 몰랐는데 화가 났어요. 젊어서 바람 피우고 나 애 얼마나 먹였냐고. 뭐. 한 번 18살 먼 처녀하고 살림체는 내가 다 뚫어부수고 쫓아냈고 데려왔고 또 한 번은 술집 여자하고 사는 걸 내 때려왔는데 그게 죄 아니고 뭐냐고. 그뿐이냐고 막 운수사업인가 뭐가 한다면서 자동차 몰고 나 사람 치여주니 그 죄 아니고 뭐냐고 막. 할머니는 영감님이 이제 다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빨리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하니 진짜 화가 난 거죠. 집에서 갔다 날리고 싸울 텐데 싸울 수도 없잖아요. 영감님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할아버지 죄가 있습니까? 그런 기체에 막 죄가 있지. 그렇게 하셨어요. 참 감사한 게 그 전도사님이 그 영감에 친절하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신앙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 거지? 뭘 해야 죄를 사함받지? 기도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충성을 해야지, 십일조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진짜 사람들 그런 거 참 막연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 성경 이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면 쉬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우리의 힘으로 씻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죄가 씻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는데 여러분 못 고치면 기술자를 부르지, 그죠? 기술자를 불러요. 저는 처음에 컴퓨터를 하는데, 이제 다 해가지고, 그 뭡니까? 출력을 하려고 복사를 딱 눌렀는데, 종이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종이 없음이 아니라, 참, 연결이 안 됐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사를 딱 불렀어요. 기사를 불러 딱 보더니 종이가 없네요 하는 거예요. 그 연결이 종이가 연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못 고치기 때문에 고칠 줄은 기사가 와서 고치는 거고 자동차나 세탁기는 그렇지요. 우리 못 고치면 우린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고 기사가 고쳐줘야지. 기사 불러놓고 내가 지시받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사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팔아드려도 여러분 생명 바쳐도 눈을 빼줘도 신장을 이식해줘도 내가 하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어떤 죄를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요래요래 해라 죄가 사해진다 그걸 설명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내고 해서 죄가 사해질 수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 안 보냈을 겁니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거 설명했을 거예요. 죄를 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를 쓰면 쓸수록 안 됩니다. 왜?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종종 제가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죄사 안 받다 어떻게 봤냐니까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이 흐르고 막 그래서 죄사 안 받다고. 죄송합니다. 기왕이면 깨끗한 물로 씻지 왜 눈물 콧물로 씻어요 더럽게. 말도 아니지요. 맞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목욕탕에 깨끗한 물이 있으면 눈물 콧물 잔뜩 써있으면 도망가겠죠 그죠. 눈물 콧물이 죄를 못 씻습니다. 못 씻습니다. 십일조나 헌금이 죄를 씻어 그 못 씻습니다. 내가 뭘 해도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을 못해서 너무 잘해서 문제라니까요. 너무 잘해서. 성경에는 죄를 사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탁기 고장나 자동차 고장났을 때 여러분이 고치면 고치면 여러분 못 고치면 정비사를 불러서 아니면 차를 정비소에 갖다 주어서 정비사 고치 여러분 손 하나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고쳤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시동 부릉, 아, 됐네요. 고맙습니다. 그러죠. 자동차 누가 고쳐요? 예? 내가 안 고쳐요? 예, 자동차 누가, 정비사.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대한항공만 150만 마일을 탔어요. 그 대한민국, 대한항공에서 밀리언 마일러라고 특별 대접을 해줍니다. 제가 아마 비행기 한 대 살 만큼 돈 안 줬나 싶어요. 지구 한 바퀴가 3만 마일인데 150만 마일 타면은 지구를 50바퀴 돈 거예요. 많이 탔죠? 대한항공만 탄 게 아니고 또 다른 항공사도 많이 탔으니까요. 내가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는데 비행기 조종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아니, 비행기를 150만 마일이나 탔으면서 비행기 조종을 못해요? 예. 예, 못해요. 한 번은 케냐에서 미국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우리가 하나 빌렸어요. 옆에 조종사 타고 옆에 또 다음에 앞자리 두 개, 의자 두 개, 내 자리에도 그 스틱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스틱 만지면 안 되지, 그죠? 조종사한테. 저는 한 번도 제가 비행기 스틱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군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공군 그 대령 한 분이 비행기를 그 구경시켜서 한번 타보긴 했어요. 그런데 시동 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비행기 조종 못하는 비행기 타는 게 아무 문제 안 되는 비행기 조종의 조종사가 유능한 조종사가 대한항공에 있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비행기 조종한 게 아니고 조종사가 해줘서 나는 타고 가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착하고 열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면은 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난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다음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무슨 행위라도 행위에서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 성경 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 뒤에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기서. 자 여러분 박옥수 목사 설교를 지금까지 한 10분 이상 들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 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지요.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예? 잘못한 질문이죠. 영생을 얻거나 죄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키우고 바둑이도 키우고 송아지도 키우고 뭐 짐승 키우지 서울에는 안 하겠죠. 강아지 키운 사람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강아지 보고 너 밥해라 너 뭐 그림 그리라 그런 얘기 안 하지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강아지를 보고 뭐 너 밥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고 강아지 뭐 노래 불러라 캥캥캥 할 줄 알지 노래 못 부르는데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내가 금방지어 죄를 사하겠다 그러면 이만저만한 잘못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잘못 알고 내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기 뭘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왜 이걸 기록했냐면 오늘도 이 땅에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 26절, 26절 다 같이 읽겠어. 시작. 예, 율법에 뭐라고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율법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제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만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면 주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기까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다음에 다섯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가지고 탐내지 말라. 그렇죠? 뭘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율법에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너와 내 이웃 내 몸까지 사랑을 하였나이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 두 가지로 했는데 내 하나님 저 하나 둘 셋 넷째는 내 감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여 도둑질하지 말 그쟁을 탐 이건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너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 율법은 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를 행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이 율법사가 율법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죠? 자기는. 이제 여기서 큰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율법은 십계명 외에도 부속법이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다 지키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젠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뜻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크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보고 나와도 복을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고 반대로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 떡반죽거리 저주가 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는 인간은 어기는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키는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기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면 예수님 시대에 못 박힐 필요도 죄인이 아니니까 할 나라 가는데 과연 인간 가운데 완벽히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있었느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요 모세가 율법의 십계명 두 개 돌판을 받은 것이 성경년도 BC 1491년입니다. BC 1491년 제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면 조금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나오는 그때가 역사적으로 BC 1491년이에요. 그때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원칙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의롭게 됐을 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보다 430년 전입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만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랬는데 살몬 앞에 나손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출애굽할 때 이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율법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윗 베레스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그러니까 이만큼 뒤시대인데 시간적으로 430년 뒤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됐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밖에 잠깐 나가자 그랬어요. 밖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늘에 별을 봐라, 무별을 보라. 봤습니다. 너 이거 별 세할 수 있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 그럼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많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말씀 그들은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네 의다 그랬습니다. 그건 믿어서 얻는 의입니다. 믿음의 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율법의 의는 율법을 다 지켜야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줘서 의롭게 되지 못한 게 분명한데 물어봐, 너희들 법을 다 지켜? 예,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주신 법을 다 지켜도,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한 명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법은 하나도 여기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사해야 하는데 인간이 무엇을 해서 죄를 사합니까? 여기 율법사가 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람 네 몸 같이 하라, 그러면 어디라? 그 율법사 다 지킨 척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겨 때려 급한 중을 버리고 왔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피하여 지나가고,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 피하여 지나가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대고 주말 때 돌봐주고 이튿날 대낮 둘 중 구원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까?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죠. 그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 옷을 다 벗겨 때려 그만 죽어가고 있는 걸 봤을 때 틀림없이 강도 만난 걸 알잖아. 그죠? 근데 강도 만난 걸 알기 때문에 제사장은 도망을 갔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죠. 역시 아, 여기 참 나도 저렇게 돼 도망을 갔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돌봐줬거든요. 그런 이제 누가 이웃이었나? 예, 자비를 배우면 사마리아인이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줬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동안 죽는데 다른 누가 가서 그렇게 하도 똑같이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걸 가고 내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거 정말 안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나는 밥을 안 먹으면 내 배가 고픈데 이웃이 밥 안 먹으면 내 배가 안 고프거든요. 나는 옷을 안 입으면 추운데 이웃이 옷 안 벗으면 내가 추운 게 아니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못 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걸 잘 모르고 사람들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열심히 내가 강도 만나 사만인척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실망만 가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율법사에게 무슨 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다 예루살렘에서 예루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알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우리고 사마리아는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한 중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 했지요. 물어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는 길 어떤 모서리에서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아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반 죽었나 죽어 거야 나도 곧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맞아요. 강도 만났냐 가까이 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갔습니까? 강도 만났냐 뭐 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이가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은 분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강도 만난 자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싸매고 누가 싸매했어요? 사마리아인이요. 그 자기 짐승에 태워 그 반죽은 짐승 못 올라가겠지 그죠? 사마리아인이 안하다가 짐승에 태웠습니다. 맞아요. 자기 짐승에 태워 근데 그건 누가 했지요? 사마리아인이 했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간 건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돌보아준 건 누가 돌보아줬으면 사마리아인이 자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도 만난 자는 강도를 만나 죽을 따름이지 자기가 일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하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고 보기도 사마리아인이 봤고 가까이 가는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갔고 그렇죠 돌봐 저 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말해 돌봐 주라고 하고 나머지 오랄 때 갚으리라 거기 있는 수없이 많은 동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한 동사 가운데서 전부 다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마리아인이 했지 강도 만난 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나 구원을 받았지요. 이 구원받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그러대 갔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양 갔다가, 우리는 다 양 왔다서 그러대 갔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에게 담당.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킬 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길 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더 큰 소리 한번 더 해봐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길 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형님이 창에 채반을 놓고 그래서 위에 돌을 갖춰놓고 막대기에서 새끼를 묶었어요. 그래갔는데 이제 형님이 막 보니까 참새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님 당겨 가만히 옥수에 내가 낚시 당겨버렸어요. 근데 그걸 당길 때 한꺼번에 딱 당겨 내가 쑥 당겨가지고 참새 다 날아버렸어. 에이 옥수 때문에 망쳤다. 형님 세상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 내가 하면 망쳐요. 예수님의 형님이 했으면 진짜 잘 당겨 나는 못 들어 싹 당긴다면 빨리 한다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너는 넘기지 마라. 네가 넘기 온전히 못 넘겨. 내가 해야 온전해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고 뭘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 잘 안 돼. 여러분이 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퍼펙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아 자꾸 애매한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 잘못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여러분 하려고 자꾸 설치느냐. 좀 이해가십니까? 신앙이 왜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거기가 어딥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곳이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 불쌍히 했어요?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마리아를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가서 누가 가까이 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누가? 사마리아인이 싸매고 그렇죠. 누가? 뭘로 싸맸죠? 몰라요. 바지를 찢어 싸맸는지 옷을 찢어 싸맸는지 런닝을 찢어 싸맸죠? 자기 침례에 태워 누가 태웠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누가 데려갔어요? 다음에 돌보아주고 누가?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부탁했죠. 누가? 사마리아인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 누가?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여기 강도 만난 자가 죄 구원받는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사마리아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온전하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펄펙합니다. 펄펙. 펄펙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영어예요. 영어. 저 영어 배웠어요. 알겠습니까? 펄펙해요. 완벽해요.
여러분의 구원이 왜 흘러가지고 그때 구원받은 거 아닌 건, 이거는 내가 알아.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데, 내가 하려고 했다. 그 성경에 지금 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한 이야기는, 네가 뭘 해놓, 넌 못한다. 내가 영생에 들어 해줄 테니까. 그 말이지, 그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 생명 버릴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죠? 절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게 했습니다. 자, 그 이제 신앙이 왜 어려운지 그 문제 해결책은 하나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찾으시고, 방송실 좀 빨리 해서, 예, 아, 자, 나와.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죠? 전에 언약이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율법이지 그거 언약이 아니잖아요. 왜 율법을 언약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한테 질문한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걸 언약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텐데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너는 처벌받고 멸망을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죠.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법이기도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언약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요. 죄가 안 지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라도 어기면 죄의 쌓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지, 무슨 일을 해도 어긴 사람이 이래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기로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전부 죄를 지키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구에 아무리선,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뭐 사람이 바른 말도 다 못한 거짓말은 왜? 그렇죠? 왜 자기 밥 먹고 사는 사람 미워해? 그러면 쓰나? 그런 얘기보다 되게 선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속에 오만 가지 악이 다 올라와요. 딴 거 다 놔두고, 제가 결혼해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통화 목사님이 어제 제 우리 그 아파트 위층 아파트에 이장론 집에 주무시길래 잘 주무셨나 인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이장론 집에 딸이 자는데 얼마나 예쁘니, 꼭 천사처럼 예쁘게 자요. 이장론 그 카메라 좀 달라니까 내가 찍어서 찍었는데 진짜 명품이 나왔어요. 그거 이 장로한테 그거 한, 뭐, 한 5만 불에 팔라고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고 순진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게 천사라고 말할까? 하여튼 내가 찍어봐. 나 태어나고 이런 작품은 처음이라니까요. 그 이장님만 보라고 사진 이렇게 찍는 거라고 깜짝 놀라. 지금 아마 치과 가고 여기 없을 거예요. 남 이빨 매일 갈고. 내가 그랬어요. 뭐 열심히 가느냐고 지옥 가면 다 자기 이빨 간다 하는데 내가 그랬어. 참 예뻐 보여요. 제가 딸을 낳으니 딸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늘 데리고 제가 여행 갔어요. 하도 예뻐서. 그 다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진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놈들 키우는 아기 나와요. 아기. 거짓을 부리고 때를 쓰고 이 아담 새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엄마들 손 들어봐. 엄마들 다 그렇지요. 아이들 아담 새끼예요. 아담 새끼 제의 씨예요. 공안 만한 것도 지고지풀이라고 말하는 때 쓰고 말 그래요 안 그래? 에이구 이 아담 자식. 그렇지요. 우리 인간 다 그래요. 악해요. 더러워요. 선한 척하고. 왜 사람이 거짓말해? 바른 말도 다 못하는 세상에. 그러면 쓰나? 되게 선해 보이지요? 아니에요. 사람들 날 보고 야 박목사님 강대사님 머리도 허옇고 되게 선해. 속지 마세요. 박옥수는 악합니다. 알겠습니까? 악뿐입니다. 죄뿐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악의 의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거룩함이 나와. 죄의 신데 죄의 종자인데 사탄은 사람이 선한 척하고 합니다. 아이고 좀 더 선을 하면 좀 더 선합니다. 예수님 죄를 그걸 성경을 읽으면 보통 보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 깊이 들어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은 성경 구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너는 안 돼. 내가 해야 돼. 너는 안 돼. 내가 해야 돼.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한 한 번에 선하다 생각하는데 5만 가지 그러니까 여러 행위를 드러내려면 선한 것만 드러내야 하는 게 그 속에 더러운 거 다 드러내야 돼요. 내가 한 번은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는 그 교회에 어떤 부인 자매님이 악세사리 장사를 하는데 금목걸이를 이만큼 뭉쳐가지고 와서 날 주라고 가져왔어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요. 빨리 어떨 때 내가 막 비행기 내려 바로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세관 검사 거니 귀찮아서 아예 비행기 탈 때 세관 걸리니까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집에도 사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세관 직원이 날 보고 뭐 신고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방 한번 열어볼까요? 예, 열어보세요. 가방 딱 열었는데 금목걸이만 게 나왔어요. 이거 진짜 신분의 날 일이에요. 금괴 밀수범. 아, 이건 내가 꺼내놨는데 누가 넣었어? 그 교회 목사님 내가 꺼내놓은 걸 모르고 안 넣었다고 생각하고 가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건 신분의 날 일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박옥수 목사 금괴 밀수하다 적발됐다. 조선일보 일면에 크게 사진 나오고 박옥수 목사가 이러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흥미있는 거겠어요. 목사님도 금이 필요한 모양이다. 뭐 성막 만들려고 했나? 내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은 순금 목걸이를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은 절대로 겁먹거리 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맥깁니다. 이거 맥기로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환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맥기로 한 건 진짜 구분 못 합니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맥기로 하는데 구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 세환은 뭐, 기금속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모르겠지, 그죠?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칼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아, 예, 칼이 얼마든지 구하지요? 칼 가져와서, 한번 끌어보라 그랬어. 그러면 딱 들더니, 끌습니다. 끌, 책임 안 집니다. 아, 끌어, 내가 끌어가는 거라, 끌어보라. 끌거니까 처음에는 금인 같은데 들어가니까 딴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야 집에 갖다 놨더니 자매들이 다 주워가고 하나도 없어. 좋지요. 그게 표면은 금 같은데 조금만 긁어보니까 속은 딴새가 나오는 그게 맥기라는 거예요. 그 금반지예요? 아니에요. 금목걸이요? 아니에요. 맥기한 거예요. 기금속 수하는 데는 보면 딱 안에 천문을 해. 근데 세관은 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살았다. 휴, 하고 왔어. 선도 그래요. 그 목걸이를 가지고 칼로 깔아도, 진짜 순금은 깎아도 순금이 나와요. 진짜지. 깎다 중간 딴 새는 가짜 금목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면 깎아도 선만 나와야지 악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 참다 참하다 넘어간다 손을 팍 내지 그죠?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맥기한 선이에요. 좀 맥기가 조금 선 껍데기 선하다가 속에는 본질이 나와요. 본질이 그렇게 하면 말할 다 했지요. 본질은 다 악하고 더러워요. 우리는 아담 자손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여한 것과 그 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우리 속에 위장된 선, 포말루스 보이스는 선 있지만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 율법을 주긴 줬는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 정말 귀한 하나님 손으로 만든 백성 전부 다 저주와 멸망도 안 됐어서 구원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세운 것이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 되어서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리고 34절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여러 알레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세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법은 율법 십계명을 줬습니다. 내 앞에 단신은 두지 말라. 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망령되일 걸지 말라. 안식을 기억 거룩하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지구에 그걸 완벽하게 지킨다면 하나도 없긴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는데 새 법을 만들어야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세법을 만든 세법이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법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은 예레미야 1장 34절, 이 법 아니고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구나. 예수님 보니 우리 죄를 사하셨구나. 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네. 한 우리 눈처럼 이게 씻었다고 하시네. 양털 씻었다고. 그럼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나는 죄가 많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을 그때 내 죄를 죽었는데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같으면 복장 터져 못 살겠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네 죄를 위해서 씻었잖아. 영원히 씻었잖아. 의롭게 했잖아. 그렇게 그리스도 낳았는데도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해야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그걸 뭘 믿으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죄를 씻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이미 씻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뭐라고 말했지요? 네 죄사함을 앞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지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다 해결되게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 다 사해진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도 죄인입니까? 예? 죄인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죄 용서해달라고 비라 그래요. 다 사해놨는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 법이 오면 죄가 생겼고 죄의 결과 사망을 당한 율법이고 두 번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의 십자가로 죄가 사해졌다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성경 신명 66권의 수백 곳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 앞으로 얻을 것이 얻었습니까? 이미 여러분 죄를 사해 놨습니다. 십자에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해놨어요. 어렵게 했습니다. 씻었고 거룩한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여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제사함 받으며 막 일을 하다 안 되니까 실망하고 실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사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에 흘린 피가 너무 여러분 제가 막 다 못 씻고 대충 씻은 게 아니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퍼펙하게 눈과 같이 더 이상 어떤 형용사를 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죄 속으로 끌어넣어서 죄수의 고통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죄 때문에 고통하고 살았는데 제가 19살 때 너무너무 고통하던 어느 날 성경 읽고 보니까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고 도우시는 걸 봤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으니까요. 하나님 너 의인이야 하는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연결이 안 돼요. 너 의인이야? 예 의인입니다. 주님의 의인이라면 의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아니야 너 의로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너 의로워. 내가 아직 그 거짓말 했는데요. 아이고 참 너 못 이기겠네. 그만 지옥이나 가라. 그 이야기밖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씻은 피가 아니고 저 십자가가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씻었다면 실패한 십자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죄상을 실패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엿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영원히 다 받고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속에 손끝만한 죄도 남아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의롭게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사마리아 인에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만은 우리가 뭘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시면 믿고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서울 시민 가운데 죄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에 대해 보혈 안에 와서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죄사함을 믿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